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가만히 있어주다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명 한 명 왜 그런지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이 사람들, 이 지혜자들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다 쏟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은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소발,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12, 13, 14장에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고 또 두 번째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즉 소발의 말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고 앞에 세 친구가 한 말에 대한 종합적인 욥의 대답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맞는 말들이지만 욥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참회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머리 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찰을 해보아도 이 문제는 내 잘못 때문이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너무 대견해 하시고 자랑을 하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모든 게 다 순전하고 순족하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한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해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걸었고 하나님께서 생명 빼놓고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천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의 문 내가 잘못해서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알 수 없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한 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목이 꼿꼿하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겠느냐. 사실은 더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세 친구의 대답에 대한 말에 대한 대답이 12, 13, 14. 사실은 한 장씩 끊어서 할 것은 아니고 통으로 읽어야 사실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3장 그래서 20절에서는 어제 읽었습니다만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 두 가지는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눈으로 보시고요. 21절입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그 두 번째는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2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제가 대답하고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욥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소멸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결국은 금방 시들어 가는 것인데 차라리 나무 이런 것들이 더 인간보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찍혀도 우미 나고 줄기가 죽어도 다시 소생하게 되는데 10절의 말씀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결국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이느냐.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인생은 이처럼 허망한 것이니 어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지나가는 동안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 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그 논리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욥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욥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는 알 길이 없으니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13장 15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각주가 더 바른 번역이라고 했었죠.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것이 12, 13, 14장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이 왜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뒤이어지는 말씀은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이다. 1절의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고난 속에서 왜 약해지고 고난 속에서 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다. 바로 걱정이다 하겠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날까 봐 걱정, 고난 속에서 잘 버티지 못할까 봐 걱정,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걱정, 걱정, 근심, 타산같이 밀려오는 걱정으로 결국은 믿음이, 걱정이 사람을 삼키고 결국은 믿음이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 처해도 회복될 그런 소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비록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 결국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인내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계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를 의뢰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욥의 신앙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부활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주를 의뢰하겠다는 그 신앙보다 더한 믿음,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인내로 이겨내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